오늘 찬양 시작하시기 전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셨는데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잘 가십시오. 아마 여러분 모르시겠죠? 언제부터인가, 사실 늘 주일마다 저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 아침에 매일 6시에 이 본당에 도착합니다. 아무도 없이 깜깜한 이 공간이 참 좋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기타가 세워져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예배자들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잘 가시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가 있습니다. 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라는 기도 속에, 그 인사말 속에 그게 생각나서 한번 같이 인사하자고 했습니다. 잘 왔다가 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사건들이 생겨납니까? 잘 가기 위해서는 온 다음에 이 일들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다음에 가시기까지 좋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요. 성경은 평생 놓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찬양 인도요? 성가대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친교요? 교사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격려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면 모이기를 폐하게 됩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일들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에너지가 새어져 나가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에만 얘기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꾸준히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맨 처음 등장한 것이 13절, 3장 13절이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장인데요. 내 삶이 좀 흔들리는 동안에도,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이 슬럼프고 어떤 삶의 환경이 참 좋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피차 권면하는 거, 서로 encourage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럼 그 모였던 사람, 접촉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감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격려란 무엇인가?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앉은 분, 오늘 어떻게 밥 먹다가 같이 만나는 분, 같이 주차하고 들어오시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은요, 오늘 더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하는 일이라 말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평생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은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 조심하라고요. 좋은 말 하라고라는 겁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말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대한 컨트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것 없는 가운데 nothing에서 everything을 일구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는 그만한 자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늘 미덥지 않은 겁니다. 이분에게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 있었나 보죠. 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택 방법은 뭐냐면 아들에게 자극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놈아, 너는 이 아버지 죽고 네가 회사를 맡으면은 너는 회사 다 말아먹을 놈이야.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깨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회사 잘 지켜라라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자극 준 것은 험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참 쓰라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늘 그 말이 가슴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지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세운 회사 나 때문에 망해지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일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 일에 대한 중압감은 술로 갔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네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네요. 이 아들은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자기 인생, 가족, 모든 일이 그 아버지의 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리고 비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언이라고 하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보니까 말씀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이 단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 중간에 두 이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입구자. 두 번 천천히 생각해서 입을 열어야 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 말을 빨리 해버려요. 정리도 되기 전에 말이 나와버려요. 천천히 생각해야 되는데, 입을 천천히 열어야 되는데, 말은 곧 우리의 품성이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이 아니라 나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설 있잖아요. 욕하는 거요. 보니까 참 겁이 많은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욕을 해요. 그러니 제일 힘이 없는 티네이저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욕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아이들 보면은요, 그냥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지 심한 욕부터 하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떤가요?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건가요? 욕으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욕을 하지요. 근데 욕하는 사람은 다 져요. 패배하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올까요? 담겨 있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이번 PGM에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 가운데 이면수 목사님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년 우리 가족 수양회 준비하고 있는데 이면수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했어요. 아직 앤서는 못 받았지만 곧 연락 주실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분 속에는 오로지 북한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잡히셨고, 무기노동 교화형을 언도받고 2년 9개월이나 북한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노동하는 것, 물론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은요, 그런데 이분이 29일간이나 설사가 멈춰지지 않았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일어나라고 욕을 하더니 밤 늦게까지 계속 욕만 퍼붓는 거예요. 그 욕을 듣고 계속 설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도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욕을 듣지 않게 됐어요. 감쪽같이 설사가 멈추더래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잠언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티네이저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정말 선한 말로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도우는 그런 언어가 우리 속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제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Self-control이요. 왜 격려하는데 절제해야 될까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찌됐든 책을 한 권 쓴 저자 아닙니까? 그 이후로부터, 물론 라면 끓이는 데 쓰이고 있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부터 저는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는데 보니까요,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관계없이 베스트셀러 중에서, 다 베스트셀러의 주제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열 권이 베스트셀러라면 한 세네 권은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요, 다이어트에 관한 겁니다. 아, 이 부분을 써봐야 되는데, 그럼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근데 왜 다이어트가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맞아요. 내가 그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비단 음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 내 속에서 이끌어오르는 그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참 우리에게는 약점이에요. 모두가 다. 아시죠? 이 세상에 생명체,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소화제 먹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절제가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성숙할 수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쭉 성령의 이야기, 성령의 열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요. 그 중에 절제는 마지막 열매에 속하는 거죠.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얘기하다가 온유와 절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질서가 있는 책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절제일까요? 모든 것 다 이루어도 절제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도를 운동선수와 비유하면서, 운동선수는 자격을 잃으면 안 된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disqualify. 자격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삼손이 절제하지 못해서 사사의 자격을, 나시린의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존경받아야 될 목회자가, 정치 지도자가,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왜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requirement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해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절제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절제해서 우리의 남은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어를 따라 삽니다. 언어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담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떤 말을 붙잡고 삽니다. 그 말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그것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약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막 축복합니다. 이 교회 부흥 주시옵소서, 속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오겠지? 이런 거예요. 연약한 교회든 큰 교회든 힘을 잃은 교회든 어떤 곳을 가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껏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이 귀한 것처럼 힘들 때 격려의 한마디는 평생 잊지 못할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방심하기 쉬운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게으르기 쉽고요. 그래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나그네예요. 외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실수에 빠져드는데 그 욕구요, 욕망이요. 이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하나 해야 되는가?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욕구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 일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낙심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몸의 힘을 잃어버려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보다 마음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힘을 빠져버리게 되니까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죠. 비전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적 거인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었습니다. 이런 분도 낙심을 하더라고요. 왜 낙심했을까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은 무섭죠. 정말 영적 거인인 그분이 우상 숭배자들과 홀로 싸워 이긴 그분이 단 한 사람의 말로, 권력자의 말로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 말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왜냐하면 말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을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게에서, 집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다시 힘을 얻도록이요. 다시 살 수 있는 마음을요. 다시 일할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길 원한다면 잘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을 통해서도 또 기도자를 통해서도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격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새 일을 얻을 때에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요, 때로 하나님은 나를 쉬게도 하시지만 일하게도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낙심했죠. 부끄러웠잖아요. 수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시몬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쉬지 마세요. 올해 그만. 이제 내년부터는 사랑방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요. 새 일을 주심을 통하여서 또 격려함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힘을 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욕심내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카피 문구, 저 그런 거 참 좋아해요. 처음에는요, 그 처음처럼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게 좋은 물건이 아니어서 이제 좋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나는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게 찬양을 채우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제게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인데. 그때 내 언어가 망가지고 내 성품이 망가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인가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요,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 있잖아요. 관계 다 깨트려 놓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 어떻게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우리 영원히 함께 갈 동반자잖아요. 그러니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이니까 서로 격려해라. 그런데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영원한 동반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께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위로받은 그 메시지로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말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잘 갈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에게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땅에 흩어진 이민자에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